성도님들은 지금 청년 세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 이 청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바로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란 뜻인데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 표현처럼 한국교회의 대학 청년부는 지금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빨간불이 이미 들어왔고요. 사이렌이 울린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어른들은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나기가 왜 갈수록 어렵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상황을 조금만 알고 이해하신다면 제가 왜 위기라고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청년들에게 걸맞는 참 다양한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혹시 삼포세대라고는 들어보셨죠? 삼포세대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향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두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향해 오포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향해 오포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르게 이 청년들을 향해 민달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뭐 20살 이상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 세대를 향해서 민달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불릴까요? 이들은 직업이 있어도 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민달팽이다라고 부릅니다. 또한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길 만큼 어렵기 때문에 낙타 세대다라고도 이 청년들을 향해 부릅니다. 실로 2014년 청년 실업률 통계를 보니까요,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겨우겨우 해서 취업을 한다 해도 이 청년들이 부모에게 기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찰러리맨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차일드와 이 셀러리맨의 합쳐진 준말입니다. 그래서 찰러리맨이라고도 오늘 청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88만 원 세대는 아시죠? 삼포세대, 오포세대, 민달팽이, 낙타세대, 찰러리맨, 그리고 트라우마세대. 이것들이 오늘 푸르른 청년들에게 매겨진 닉네임입니다.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을 향해 얼마 전 어떤 분이 했던 말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으니까 힘든 생활도 즐겁게 경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런 덕담을 해준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청년들도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그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힘든 생활이 곧 끝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이 희망을 품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위기와 이 슬픔의 세대인 청년들의 현실이며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적 어려움이 교회 청년들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 방학이 되면 청년 2, 3부에서는 여름 순회를 떠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 방학을 하면 이 순회를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날짜 언제냐 물어보고 날짜를 잡아놓고 일정을 잡았다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3부가 다음 주부터 순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한테 순회를 가져가면 청년들이 어떤 대답을 할것 같습니까? 아, 목사님 가야죠.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만나서 격려를 하고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알바를 해야 합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련을 못 가겠다 합니다. 학원을 가야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학교에서 계절학기를 들어야 합니다. 실습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 청년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요, 2학기 학비를 못 냅니다. 그럼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가는 것조차가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청년들이 점점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20살에서 34세까지 이 청년들 중 60만 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60만 명. 여러분 60만 명이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남자들 군인이죠. 육군 말고 전군의 숫자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청년 세대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가장 빨리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대학교 선교단체입니다. 매년 이 새학기가 되면 선교단체에서 이 신입생들을 모집하려고 학교마다 이렇게 날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입생들을 모집하려고 가는데요, 여러분 대구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대구에 13개의 선교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개의 선교단체 중에 실제로 이렇게 자생력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3개밖에 안 된답니다. 이제 이 세 개 단체 중에서도요, 대구 지역에 전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들은 이미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없다 해서 한 세 개 정도만 남아있고 다 철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를 조사해보니까요, 어린 시절 이 교회에 다닌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로 한번 조사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학폭협 조사에 따르면 비기독대 학생 87%가 어릴 때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답니다. 어릴 때 단 한 번도 87%나 되는 대학생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경산중앙교회 해보면 너 언제 교회 다느냐, 지금 왜 나왔냐 하면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생각나서 왔다 라는 청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의 지금의 상황과 이 모습들이 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 30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이 지표가 이 청년들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삶이 그렇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문제를 우리는 쉽게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청년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허리라고 저는 허리로 비유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년이 떠나는 교회, 청년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교회, 청년이 사라지는 교회는 여러분 심각한 허리 디스크에 걸린 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장년부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어서인지 장년 세대는 허리를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한국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교회, 이 교회 허리층인 내일교회 청년들이 이 교회 곳곳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청년들, 청년 2부와 청년 3부에 몇 명의 청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조사해본 결과 한 120명의 청년들이 주일학교를 비롯해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그 외의 사역에서 청년 2, 3부의 청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곳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한 120명의 청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10년, 2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내일교회 몇 명의 청년들이 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일학교를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인원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와 이 청년들의 정체와 쇠퇴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거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6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면 이제 10년 동안 120만 명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을 세우고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는 것을 곧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청년 대학 시절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올인하는 이 한국적 이 상황에서 이 정체성의 형성은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에 내몰려 있던 청년들이 언제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형성되어지겠습니까? 저는 청년 때 이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평생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이 정체성 이 형성이 있어서 신앙과 이 공동체는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말씀에 기초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형성하게 될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청년 사역은 청년 한 개인의 이 평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만 좋은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야말로 소망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내일의 교회를 만들어갈 주역들이고 내일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들은 미래를 위해 심어야 합니다. 미래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심어놓지 않으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우리가 거두어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청년들이 민족의 미래가 맞습니까? 한국교회의 소망이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다, 조국교회의 미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그런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민족의 미래이며 한국교회의 소망인 이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심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청년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내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특권층이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내 자식만 오냐오냐 키우는 이런 특권층이 사라지고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에서 이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지 오노가 쓴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 책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 글은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이 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온 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우물도 말라버렸고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 황량한 땅에 이 부피에라는 이 한 사람이 뭔가를 합니다. 이 부피에라는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이 내용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부패라는 사람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 매일 이 도토리, 이 배가를 3년 동안 10만 개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배가를 3년 동안 여러분 10만 개를 심었습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10만 개 씨에서 이 싹이 난 것이 2만 그루입니다. 그리고 이 2만 그루 중에 잘 자라나서 묘목이 된 것이 만 그루입니다. 여러분, 황량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던 마을이 매일 나무를 심고 이 가꾸는 이 한 사람의 헌신적인 이 노력으로 인해 숲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한 명도 살지 않았던 단 세 명이 살았습니다. 세 명이 살았던 그 도시에 만 명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입니다. 이 부패라는 사람이 3년간 배가를 매일매일 심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다 떠났던 그곳이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이제는 1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 그 많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세대가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부패라는 사람들처럼, 이 부패라는 사람처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한 알의 씨앗을 심는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말고요, 내일교회 이 청년들을 위해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심어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의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당장 7, 8월이 되면 청년 23부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7, 8월이면 2, 3부에서 8가지 사역을 합니다. 2부 4개, 3부 4개.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저는 먼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청년 3부가 사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청년들이 지금 수련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그런데 겨우겨우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갔다가 다시 가려는 청년들이 있는데 일을 마치고 수련을 가고 싶은데 갈 차편이 없어서 여러분 수련을 못 가겠다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사역자들은 데려가고 싶은데 현실에 막혀 이 청년들이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아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특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진행됩니다.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어질 때 이 청년 사역자들이나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께 와서 좀 가까이 와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관심을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 이와 같은 관심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죠? 너무 필요한데 무엇보다 이 청년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이사야 32장 15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밭이 될 뿐만 아니라 숲이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부어주다 라는 단어는요, 이 발가벗기다, 바닥을 드러내다, 이 비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하늘이 텅 비도록 성령을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신다. 언제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는 기도해 주실 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성령이 그것을 완전히 하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것 같은 이런 역사들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저는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난 후에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밭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매우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은데 상호 환경에 몰려있는 그들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삶이었던 그들이 성령이 부어질 때 광야가 밭이 되어지고 숲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청년 3부의 특세를 시작으로 청년 2부와 3부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인생들이 목적을 잃어버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보호주심으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 숲과 같은 인생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영혼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곳곳에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청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심어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위기의 한국교회가 슬픔의 청년 세대가 성령의 물부터 부어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